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복된 날, 또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고로 오늘 1시 반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꼭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부평성전에서 3대, 주안성전에서 1대, 4대가 1시 반에 출발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울이 눈은 떴으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또 먹지도 못하다가 제자 아나니아의 기도로 다시 보게 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7세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었던 프레드리히 헨델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헨델이 길을 가다가 그의 가발을 잃어버렸어요. 중세시대에는 남자들도 이렇게 큰 가발을 썼잖아요. 그 가발을 잃어버렸어요. 헨델이 난처해하고 있을 때 한 아가씨가 그의 가발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는데 그 후에 헨델은 그녀를 자주 찾았고 결국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헨델은 사랑하는 그녀에게 저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헨델이 그 이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헨델이 온 줄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이발하러 온 사람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그녀는 무심코 옆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머리를 말게 저 악보 몇 장만 좀 주실래요? 충격이었죠. 그 말을 들은 헨델은 조용히 이발관을 나와서 다시는 그 이발관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헨델의 그 친필 악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그녀에게 그 유명한 할렐루야 등의 주옥 같은 찬양곡들로 가득 채워진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악보는 그녀에게는 머리를 마는 데 쓰는 휴지 조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이 사물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사울이 눈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메섹에서 이 사건은 과거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확신하던 바가 뿌리채 잘못되었고 흔들리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해산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까지 사울이 죽는 순간이었고 이제 바울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진통의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사울의 지금까지의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외형적으로는 사울은 눈이 멀게 되는 고통과 함께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도 사납게,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걸어왔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앞에 거꾸러진 겁니다. 이제 그는 제 발로 일어설 수도 없어서 함께 끌려가는 연약한 존재가 됐어요. 한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사울은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즉 남녀 신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대신 그 자신이 초라하게 되어 고통을 당하고 눈까지 먼 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가 되어 다메섹으로 이끌려가게 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던 그가 도리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분노와 미움의 손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죠. 후에 바울은 이 사실을 회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려고 움켜쥐었던 그의 주먹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도리어 움켜잡았습니다. 그는 전에는 혈기와 분노와 미움의 포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사울을 붙잡으신 그 강력한 주님의 은혜의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도 그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만남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분에게 다메섹의 순간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영락교회 기도원에서 내비게이터 선교의 수련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격하여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사랑과 은혜가 사무쳐서 네 시간을 엉엉 울었어요. 아까 우리 조금 아까 그 황금자 성도님 주님 감사합니다. 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이 나요.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 순간이 다메섹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 손을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이 잡아주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살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이 생각되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구원과 그 보호하심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은혜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잡아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잡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자기를 붙잡으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처음에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사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을 향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간 사울은 실존적인 고민에 사로잡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의 심령에 내부적인 엄청난 갈등이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걸어오던 율법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새롭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에게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음을 3일간이나 전폐하고 고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3일 동안 고민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났죠.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고민 중의 기도는 참으로 힘든 일을 결정해야 하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던 모든 부와 명예와 안락과 지위와 특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 누려온 것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의 삶에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임을 너무나 알고 잘 알고 있었죠. 즉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까지 당하는 것을 알았죠. 왜?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마침내 사울은 세상의 것들, 그가 지금까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던 인생의 모든 특권들과 명예와 지위와 부를 포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이때 결단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도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었죠. 그가 스스로 밝힌 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이스라엘 족속의 핵심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속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특권과 부귀영화와 명예와 지위 이런 것들은 육의 눈으로 보기에 그의 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었죠. 그러게 그 모든 것들 포기하기 위해서 그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먼 상태에서 영적인 고통 가운데 고뇌하던 그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어요.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제 은혜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여기 비늘은 레피데스란 말인데 살갗에 생기는 비늘과 같은 껍질 또는 물고기의 비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그동안 사울의 눈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것들이 일종의 막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끼어 있었다 그 말이죠. 겹겹이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눈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일종의 막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눈에 그와 같은 비늘들이 끼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끼어 있는데 사울이 어찌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제대로 분별해서 살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때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율법과 전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헛된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이었고 영적인 눈먼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헛된 빛, 욕망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 편견의 비늘, 교만한 자기 자랑의 비늘, 증오와 미움의 비늘,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는 율법의 긴 비늘이 덮쳐 있어서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에 의해서 사울의 눈을 덮어쓰고 있는 그 모든 비늘들이 벗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이 달라졌어요. 증오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랑의 눈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은혜의 복음이 그의 삶을 밝히게 되었어요. 세상의 욕망과 정욕의 비늘이 벗겨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었대요. 다시 보게 됐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아나블레포, 아나블레포예요. 아나는 다시, 블레포는 보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다시 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의 안수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접두사 아나라는 말, 아나, 다시라는 말로도 번역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위로라는 뜻도 있어요. 위로, 위로. 그렇다면 사울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은 위를 보게 되었다는 뜻이죠. 위를 보게 되었다. 그러면 사울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위를 보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대답이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자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도 부정했던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도 핍박했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된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사울은, 아니 바울은 그 즉시로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눈에 여전히 덮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세상의 비늘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벗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육의 비늘이 벗겨져야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이 육의 비늘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해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핸델의 메시아 친필 악보를 줬는데 그 친필 악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머리만은 휴지 조각으로 썼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도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도 사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피는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의 영의 눈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사울은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거풀들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닫혀 있었어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그 눈에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덮여있는 그 비늘, 그 비늘들이 벗겨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울도 스스로 그 비늘을 벗기지 못했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처럼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편견과 고집과 독선과 교만과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의 비늘이 있다면 그것들을 벗겨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의 눈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육체의 눈은 이렇지만 영의 눈을 뜨게 된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류한주 목사님인데 전라남도의 한 시골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칭찬과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나 정치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목표하던 대학에서 떨어진 후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교를 들을수록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과 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오히려 무신론을 주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비판하는 무신론 서적을 내가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시 나갔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모순된 점과 비판하고 싶은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눈이 아니라 불신과 핍박의 눈으로 말씀을 받은 거였죠. 그러던 중에 다시 이제 대입 시험을 치루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일주일 만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실명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5개월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찰과 치료를 받았지만 현대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최종적인 선언을 받고 시류와 좌절과 탄식과 눈물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그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뭐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태어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서투른 기도나마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주에서 열린 신유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정말 커다란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의 제물을 주셨다는 사실이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감옥에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같이 죄 많은 사람도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캄캄한 세상에 밝은 빛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 기도가 나오고 성경의 진리가 점점 밝히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한 후 3개월 뒤에 그는 내 생애 전부를 복음을 위해 바쳐야 된다 하는 소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험 준비를 해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힘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수원에 대형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2,300평의 아름다운 동산에 800석에 이르는 교회까지 건축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유한주 목사님이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땅에서 장애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시력을 잃었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전쟁들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 파괴로 인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근심과 탄식의 소리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활짝 열려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되길 원합니다. 사울의 눈을 밝혀주신 주님, 유한주 목사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울 같은 바울처럼 유한주 목사님처럼 주님을 보는 기쁨과 그리고 만물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보는 감격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안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눈을 주의 영광 보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편견과 독선과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자랑과 증오의 비늘과 정욕의 비늘, 세상의 비늘 다 벗겨내주시고 우리가 당연히 보아야 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은혜로우신 주님만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로운 역사를 보게 하실 수 있사오니,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